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암살 위험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16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안전한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성명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면서 통화 내용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후보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 인력 충원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약 300m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 바깥에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겨냥한 소총에 암살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를 사전에 발견해 총격을 가했으며 루스는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이 17일 밝혔습니다. 아르템 코자르 수미시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수도시설 관리 당국은 야간에 수미시 곳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긴급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하루 사이 10개 마을이 공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북부 하르키우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각각 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16일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각각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면서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호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분쟁에 격화하는 것은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스타인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 가 레바논에 전면전을 벌일 경우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영내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북쪽의 안보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6일 인권 침해와 반민주적 행동을 범한 조지아 정부의 고위관리 2명과 개인 60여 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목록엔 지난 5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 대리인 법안에 반발하며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지비아트 카라실라 특수임무부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국 대리인법은 운영 자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사나 비정부기구 등이 외국의 대리인으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외국 대리인법이 투명성 증진과 아울러 외국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가짜 자유주의 가치와의 싸움 그리고 주권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지아 정부가 진압해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지금까지 안소영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외교관들을 북한에 복귀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복귀한 스웨덴 외교관들이 미국의 이익 보호 역할을 재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10도에서 24도, 최고 기온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외교관들을 북한에 복귀시켰습니다. 대사관 운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이 지난 2020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스톡홀름에서 철수했던 자국 외교관들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스웨덴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에 상주하게 됨에 따라 대사관의 정규활동 재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 운영 상황은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북 스웨덴 대사관이 1975년 문을 열었다고 상기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스웨덴의 오랜 노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있는 자국 대사관은 관련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여러 국가 사이에서 이익 대표국으로서 활동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스웨덴은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귀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킹 사건과 관련해 스웨덴이 북한의 미국 이익 대표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 곳도 스웨덴 스톡홀름이었습니다. VOA는 스웨덴 외무부에 이번에 복귀한 외교단 규모와 북한에서의 활동 순위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같은 해 8월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지난 2월엔 2021년 지명된 안드레아 벤투손 북한 주재 대사를 북한에 파견했고 이와 관련해 스웨덴 외무부는 당시 VOA에 그의 방문은 외교 요원들을 영구적으로 평양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 10일 자국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우리 외교 인력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평양에 영구적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 외교관들이 미국의 이익 보호 역할을 재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관계 확대 조짐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스웨덴은 북한에서 우리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이 미국 이익 보호국 역할도 재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Sweden does continue to be our protective power in the DPRK. We support the return of foreign diplomats to Pyongyang and hope that it will reinvigorate.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평양 복귀를 지지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다른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 원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스웨덴 외교관들이 평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날 복귀에 맞춰 이 역할도 재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2년 뒤인 1975년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스웨덴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8월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최근 만남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안보 관계가 확대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credibly concerned by the expanding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both for the support that North Korea continue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벌이기 위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13일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이날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IAEA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IAEA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는데요.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이 북한의 핵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여러 장소에서 북한의 불법 핵 활동을 관찰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IAEA 사찰단이 북한의 부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 시리아의 핵활동도 거론하며 핵 비확산 체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관련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hen it comes to, and we mentioned tha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s so important.
총회 일반 토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자크,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청장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noted with concern the reference made in the Director General's annual report to the possible commission.
자크 청장은 IAEA 사무총장이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한 군사적 핵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경수로 시운전 가능성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삼가고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영변 경수로 냉각수 시스템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로 시운전은 일반적으로 핵연료 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전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냉각수 시스템과 전기 설비, 제어 장치 등을 점검합니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에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 EU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 대표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며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또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날 개막한 제68차 IAEA 총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1956년 IAEA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have before us an agenda full of significant issues that underline the
함 대사는 중요한 의제가 많다며 비확산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고 차세대 소형 원자로의 도입 여건을 조성하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확대에 대응해 강력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결정과 행동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IAEA 의장을 맡은 것은 1989년 제33차 총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함 대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북한에 대해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16일 북한의 즉각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즉각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참사관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모든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유는 지난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협력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새로운 파트너십 합의 발표를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국제법을 훼손하고 유럽과 한반도 모두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 전쟁을 위해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계속 공급받는 상황에서 휴전 및 협상에 대한 푸틴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의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양자 합의는 절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하고 동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티니크 통신도 13일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부 캐나다 대사와 북도서양조약기구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part of the Western support for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engagement.
그리우니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태지역 국가, 유럽 등 서방 민주 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 지속 가능성이 영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정비하고 단장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입시설을 다시 만들고 인근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개성 시내와 공단의 경계에 놓인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체의 길이는 약 125m. 과거 이 자리에 있던 출입구 길이와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롭게 만든 출입시설로 추정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5월 북한이 이 자리에 있던 기존 출입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이 구조물이 온전한 형태의 출입시설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기존 출입구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였지만 새로운 시설은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다만 새 출입구의 윗부분은 이전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출입시설 인근 다른 지점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가로 37m, 세로 22m 길이의 하얀색 건물이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이 건물은 최근 몇 개월 사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이는 한창 진행되던 건물 공사가 최근 끝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건물이 자리한 곳은 엄밀히 따지면 개성공단 밖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출입시설에서 개성 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대를 빈 공간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또 이 공간엔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버스가 대기하거나 자재가 놓인 장면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대에 자리한 해당 건물도 개성공단 운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BOA는 11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도로 약 21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새롭게 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회사 부지에 건설 중이던 신축 건물은 완공된 듯 짙은 회색의 외형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개성공단에서 새로운 출입시설과 또 다른 신축 건물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재정비와 새 단장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이처럼 공장이 건설돼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This would be an easy one.
그러면서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보단 기존의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심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 역량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가 향후 북러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난 1년간 분명히 깊어졌다면서 군사협력이 정치경제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 등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as clearly deepened both in terms of th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인 지난 13일 평양에서 쇼이구 서기를 만나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라시아 여성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러 간 교류 협력이 한층 심화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첨단 항공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위험한 참가자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w an active and actually very seriously, dangerous participant.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자재, 외화 등을 얻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재정적 필요를 해결하고 미사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생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북한군이 핵 역량과 재래식 역량 모두에서 더 능력 있고 위험한 군대로 발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will allow North Korea to address some of its short-term financial needs. It'll allow North Korea to learn.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 양국 관계는 훨씬 더 긴밀해졌고 북한은 러시아의 귀중한 군사물자와 탄약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석유와 식량 등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재래식 무기나 핵미사일 기술 등 중요한 기술이나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relations are much closer, and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very valuable military.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헤디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러 관계를 편의에 의한 결혼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미한 동맹처럼 민주주의와 자유 등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러 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의 값싼 무기를 필요로 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막대한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기꺼이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값비싼 침략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꾸준한 탄약 공급이 필요하고 김정은은 군사기술과 제재 회피를 위한 정보, 핵을 보유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 전망과 관련해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기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러 밀착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양국은 편의적 동반자로서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함께 반대한다며 양국이 어느 정도 정상적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wo sides will find themselves as partners of convenience, like-minded in their view towards the global world.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반대하며 이를 전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양국의 밀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북러 관계는 장기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너머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동북아의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북러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끝나면 김정은이 승리한 쪽에 베팅한 셈이 돼 북러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서 반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끝나면 북러 동맹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war in Ukraine ends in a victory for Russia,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continue to deepen because Kim Jong-un will have better.
스나이더 교수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북중러 삼각동맹이나 미한일 삼각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영교 앵커와 심현지 기자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심 기자, 한국이 최근 국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의 굵직한 무기 수출 계약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루마니아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루마니아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와 53문 그리고 K10 탄약 보급 차량 3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지난 7년 동안의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으로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 성사와 관련해서 BOA의 환영의 뜻과 함께 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무기 수혜국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루마니아 경제와 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과 최근 잇따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가장 활발히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나라 중 하나인데요. 가장 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수출 계약은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도입 2차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서 K9 자주포 212문, 그리고 천무 218대 등 공급 내용이 담긴 1차 실행 계약에 이어서 K9 자주포 152문, 그리고 천무 72대가 추가로 공급되는 2차 수주를 확정하게 됐는데요. 이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과의 이 같은 잇단 무기 수출 계약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BOA에 폴란드 군의 핵심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또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폴란드 군이 방위산업 생산 분야에서 이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한국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 수출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불과했는데 이 비중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2.4%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요.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연간 2~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동유럽 지역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이 최근 활발한 양상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군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갖춘 한국의 무기들이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국방 전문가 댄 리프 페이스 마이너스 원 전무이사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Well, clearly the war against Ukraine by Russia has spurred a market.
리프 부사령관은 최근 VOA에 한국산 무기가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미국 무기와의 상호 운용성도 좋아서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방산 수출국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단연 1등인데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의 급부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미국 정부는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VOA에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의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동맹인 한국과 나토 국가 간의 협력을 반겼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군수품 수요 증가와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 비축량 감소, 그리고 미국 방산품에 대한 수요로 인한 배송 지연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 미국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이 아닌 우호적 상호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 분야가 해군 전환 분야로 새롭게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협력 심화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드 위원장은 한국 방문 시 선박 건조업체인 한화오션 측과 만나서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수행 전반을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드 위원장도 VOA의 방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방산 관련 협력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미한동맹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이 미국 해군 전함 정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서 댄 리프 전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re seeing as the region worries broadly about
리프 전 부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해왔고 또 군사 장비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왔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대응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로부터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미국 동맹국들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안보와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차관 대행이 최근 한국에서 미 한일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지난주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이 일본, 한국과의 국방 3자 회담의 공동의장을 맡아 3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고위 지도자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밖에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이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현재 회원국들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의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서울 안보대화 연설에서 기술 보안과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10일 열린 미한일 안보회의와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 회담을 열었고 11일과 12일 열린 서울 안보대화에도 참석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국 대표가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를 높이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18개국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북러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면서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또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라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의 평양 방문 직후 선박 입항이 이루어진 건데요.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5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라진항 부두 안쪽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15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적재함 일부를 개방하고 있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운송된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서 포착된 이후 이곳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모두 22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날 움직임이 특히 더 주목되는 것은 북러 사이에 포착되는 여러 밀착 행보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을 위해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고위관리가 상대국을 교차 방문한 시기에 대형 선박이 입항하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방식이나 거래량 등의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물론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발견된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부두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16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영국과 미국 및 기타 지역의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영국 회사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프리랜서 IT 노동자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이 영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이나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북한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허위 또는 가상의 인물, 대리인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수공업부와 원자력공업부 등 북한 정부를 대신해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고용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폐 기관이나 자금 서비스 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제공업체 대체 결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IT 노동자 고용 행위가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과 단체는 직간접적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제재 위반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북한 IT 종사자들이 얻은 수익은 유엔이 금지한 물품과 군사장비 구매에 사용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확산 자금 조달은 영국과 국제금융체계의 안정성을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명백하게 국제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확산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취하고 북한과 같은 확산 행위자들이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취하는 행태와 유형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4도, 최고기온 20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22도에서 30도, 안주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21도에서 29도입니다. 남포 오후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23도에서 30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수풍 구름 많이 끼겠고 18도에서 28도, 강계 17도에서 2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기온은 24도에서 30도입니다. 용현 하루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23도에서 30도입니다. 사리원과 신계 기온 22도에서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함흥 19도에서 28도, 장진 15도에서 24도, 해산 14도에서 24도, 원산 21도에서 27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가끔 소나기 내리겠고 21도에서 28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기온 청진 17도에서 25도, 선봉 16도에서 25도, 삼진 10도에서 2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암살 위험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16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안전한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성명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며 통화 내용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후보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 인력 충원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약 300m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 바깥에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겨냥한 소총에 암살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이 17일 밝혔습니다. 아르템 코자르 수미시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수도시설관리당국은 야간에 수미시 곳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긴급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영상 연설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승리 계획을 준비했다면서 다음 주 동맹국들의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이 16일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면서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와 영국제 스톰쉐도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요청해왔습니다. 아모스 후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후스타인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전면 전을 벌일 경우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영내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북쪽의 안보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아트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호스타인 특사와의 별도 면담에서 이스라엘은 이 목표를 군사적 행동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단돼야 자신들도 전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만의 후티 반군 등은 대표적인 영내 친일한 무장단체로 분류됩니다. 미국이 16일 인권침해와 반민주적 행동을 범한 조지아 정부의 고위관리 2명과 개인 60여 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제재 목록에는 지난 5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 대리인 법안에 반발하며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지비아트 카르시벨 특수임무부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국 대리인법은 운영자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사나 비정부기구 등이 외국의 대리인 으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외국 대리인법이 투명성 증진과 아울러 외국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가짜 자유주의 가치와의 싸움 그리고 주권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지아 정부가 진압해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국무부가 16일 타이완에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군용기 부품 판매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판매하기로 승인한 군용기 부품과 장비는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 정비와 전투 준비 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일상화된 회색지대 진입에 따른 영공과 해상 내 훈련 공간과 대응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판매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16번째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